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사무엘하 15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으로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종이 아람 거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저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크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12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회 때, 대전도 집회 때는 하나님이 장관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2015년 교육자 포럼 때 스와질랜드 장관님이 오셨고 레소토 장관님이 오셨고 키르바시 장관님이 오셨고 또 잠비아 차관님이 오셔서 복음을 듣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다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스와질랜드에 교회가 세워지고 레소토에 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섬나라인 키르바시에 또 교회가 세워지고 잠비아에는 땅까지 이제 우리가 기증을 받게 되었고 IWF 센터로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MOU가 맺어지고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내일은 또 잠비아 장관이 오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또 오시게 되어지면 이번에 이제 이 잠비아 장관님은 잠비아 축구팀이 청소년 축구팀이 좋은 성적을 거둔 거예요. 16강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면서 장관님이 선수들을 격려하고 또 축하하기 위해서 한국을 이렇게 방문하셨는데 어제는 천안에서 코스타리카와 이렇게 경기를 했는데 그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잠비아가 16강에 진출하게 됐기 때문에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관전을 할 수 있었고, 우리 아이와이프 측에 응원을 좀 부탁을 해서, 그래서 응원을 했는데, 그 응원한 사진이 피파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보면은. 여러분은 거기 없었죠? 예. 또,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장관님이 흐뭇해 하시고, 기뻐하시는지. 그 우리가 잠비아를 응원하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코스타리카 아이와이프는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어쨌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 정말 경기를 벌리는데, 우리가 지부가 다 있어서, 그분들 위해서 마음을 써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코스타리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뭐 장관님이 안 오셔서 그렇다고, 다음번에는 장관님 오시면은, 이쪽에는 잠비아, 이쪽으로는 이제 코스타리카, 이렇게 해가지고, 대전 이남은 뭐, 코스타리카, 대전 이북은 잠비아 팀에 가서, 뭐 하여튼 승패와 상관없이 열심히 이렇게 응원을 해줄 수도 있는데, 마음을 다 여기서 얼마나 어제는 흡족해 하시는지, VIP실에 이렇게 계시다가 관중석으로 일부러 끝까지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온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어주시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또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내일은 또 저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오시면은 또 복음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 또 식사하시면서 복음을 들으시면,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일은 복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만 가지로 도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냥 우리가 뭐 잠비아 팀을 응원해 줬다, 뭐 잠비아에서 MOU를 맺고 땅을 기증하면서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또 잠비아에 그 보답으로 응원을 해 줬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한 분 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복음이 목적이 되어 있고, 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 전할 기회를 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해도 돕고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이제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위해서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은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안 되어져요. 그러고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가 잘 되면 다 복음 위하고 교회 섬길 거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 잘 되면 섬기는 거 말고 지금 신앙을 하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고 복음이 중심이 되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 교회가 어떤 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여러분 멀리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뭐 멀리 있는 일을 두고 기도하고 함께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당장 가까이에 있는 교회와 함께하고, 또 교회 일에 마음을 쏟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마음을 합하고. 그 최근에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뭘 느낄 수 있었냐면은, 어떤 이제 형제자매님이, 목사님 오늘 상담을 좀 받고 싶은데 상담해 줄 수 있습니까? 하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예, 오십시오. 제가 지금 홍콩에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을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분명히 주일날 광고를 했는데, 교회가 뭘 하고 있는지, 종원이 뭘 하고 있는지 크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일에 이제 바쁜 거예요. 또 어떤 한 형제는 내가 봤을 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지금 앞으로 어떤 그 일 때문에 뭐 상담 좀 받고 싶다고. 이번 주에 지금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형제님 복음의 마음을 한번 쏟아보십시오. 집회의 마음을 한번 쏟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만 가지로 도우실 텐데, 내가 내 일을 붙들고 막 애를 쓰는 것보다 내가 복음을 위하는 동안 하나님 우리 삶에 만 가지를 도우실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영적인 법칙이고 영적인 비밀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돈을 그렇게 벌려고 하는데 돈이 안 벌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경제학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돈을 벌 줄 모르는 사람은 돈을 쫓아다니고 돈을 벌 줄 아는 사람은 돈이 오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돈이 오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돈을 쫓아다니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건 경제학자가 이야기하는 소리고 우리는 내가 교회를 위하는 동안 복음을 위하는 동안 하나님이 돕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 속에 안 되어질 때는 우리 교회가 이제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보면 뭘 하나를 팔아도 교회 사람들한테 팔고 교회 사람들이 소문 내주면 잘 팔리겠다. 근데 큰 오산인 것이 내가 그 목적으로 교회를 쓰면 하나님이 삶 속에서 도울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물질을 드리고 복음을 위할 때 하나님이 망가지로 내 삶을 도우시는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자기 어떤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성경, 학계에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학계에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장 5절.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자, 이런 영적인 법칙이 있는데 여러분 삶 속에 안 될 때 여러분의 소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소위를 살펴보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그동안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내가 헌금한 게 얼만데 뭐 이 정도 내가 어려울 때 교회 앞에 도움 받는 게 좀 당연하지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앞에 뭐 좀 불의가 있어도 내가 이만큼 헌금을 했는데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자기를 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갈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하늘에 이슬이 그치고 땅에 산물은 그쳐버리고 자꾸 안 되는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고 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가 복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만 가지로 복을 주실 수 있지만은 교회를 크는 일을 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끊어버려요. 그 지금 가는 길이 복음을 세우는 길이냐? 또한 교회를 세우는 일이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냐, 그게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 내가 우선 이게 유익이 될지 몰라도 더 큰 걸 하늘로부터 오는 그 복을 끊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될 일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세우는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안 될 일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이 교회에는 이 복음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교회를 흐는 일을 용납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덕을 허무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을 거쳐버리고 땅의 산물을 거쳐버리며 오히려 한재를 불러다가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모든 육축에게 손으로 한 모든 수고한 것에 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흐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삶 속에 일하시는 일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교회를 허는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복음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지 복음에 방해가 되고 있는지 이 교회가 연락하고 상합함으로 자라는데 교회가 연락하고 상합하는 일에 내가 함께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가 연락하고 상합하는 일을 자꾸 깨뜨리고 있는지 그냥 여러분이 아 내가 옆에 있는 지체와 부딪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내가 이런 저런 일 때문에 내가 마음을 닫았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성장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연락하고 상합하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 연락과 상합을 차단하는 일을 해요. 잘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영적으로 태보하도록 그래서 교회를 허는 일을 하고 복음을 가로막는 일을 하게 만들어서 하늘과 끊어버리는 하나님과 끊어버려서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수 없는 사람으로 끌고 가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을 하는데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군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적을 만나도 고립되지 않으면 포위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원군이 오고 계속해서 지원 물자가 오고 지원 병력이 오고 지원 포사격이 오고 공중폭격이 오고 아무리 강한 군인과 싸워도 아무리 강한 적과 싸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 가장 두려워하느냐? 고립되어져 버렸을 때. 연락이 두절돼 버리고 고립되어지고 더더군다나 포위되어지면 더 이상 본부로부터 공급받을 수 없을 때 사단은 우리에게 하는 일이 바로 그렇게 고립되도록 만드는 일을 합니다. 자, 사람으로 하여금 고립되게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것이 뭔지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을 보면 어떻게 사단이 이 나라에 다윗의 나라에 혼란을 주고 압살롬을 망하게 하며 그 나라에 많은 사람 서로 전쟁을 하면서 서로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오늘 읽은 사무엘 하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마약을 한 번, 두 번 마약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은 중독되는 그 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약에 중독되면 그 사람이 마약을 합니까? 그 사람이 마약에 끌려다닙니까? 처음에는 내가 원해서 마약을 하고 내가 원치 않으면 마약을 안 하고 이렇게 살다가 마약을 계속 하다 보면 마약을 끊지 않으면은 나중에 마약에 중독되어지죠. 마약에 중독되면 그때부터는 마약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 사람의 마음에도 이 오름에 중독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오름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한 번, 두 번 그냥 오름을 가질 때는 잘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 오름에 중독되면 그때부터는 오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 사단이 오름을 넣어줄 때 그 오름을 버리지 않으면 그 오름에 잡혀버려요. 그 오름에 잡혀버리면은 이제는 오름에 중독되어서 오름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결국은 대적자의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마약에 중독되어지면 이제 마약에 사로잡혀서 마약에 중독되어진 사람은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는 것, 돈이 될 만한 모든 건 다 갖다 팔아가지고 마약을 하는 거예요. 러시아에 마약 중독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 와서 우리에게 음악을 합창단에 와서도 음악을 가르쳤던 라리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아들이 마약에 이렇게 중독돼 있었어요. 잠깐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들이 집에 있는 모든 걸 갖다 다 팔아서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장판도 갖다 팔아서 마약을 하고 나중에는 심지어 벽지까지 뜯어서 팔아다가 마약을 하는 거예요. 뭐 등을 빼다가 마약 팔아먹는 거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여러분 누구 말을 듣겠느냐는 거예요. 마약에 중독돼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오로지 마약을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 가운데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마약을 한다. 그럼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잖아요. 야, 이거 마약에 중독되면 큰일 나는데. 그런 경각심이 있죠. 근데 사단은 여러분에게 마약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오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단이 오름을 넣어줄 때 이 오름을 버리지 않으면은 이 오름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 오름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오름에 끌려다니게 되고 오름에 끌려다니게 되면 나중에는 대적이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바로 이제 그와 같은 케이스입니다. 어느 날 압살롬 마음에 사단이 오름을 넣어줍니다. 성경 사무엘하 1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0절 말씀 사무엘하 13장 20절 그 오라비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네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저는 네 오라비니 누이야. 시방은 잠잠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압살롬의 마음에 오름이 하나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했다. 이게 고립되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압살롬의 마음에 오름이 들어왔을 때, 자, 다윗도 그 일을 듣고 심히 노했는데, 다윗 앞에 가서 다윗과 마음을 나누고 다윗과 교류를 해보면, 그 마음이 오름에서 벗어날 텐데,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이제 압살롬이 딱 고립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고립되어질 때 이대로 가면은 오름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오름에 중독되어진다. 그럼 이건 내가 마약에 중독되어지면 내 인생이 이걸로 불행해진다. 이건 사람들이 알지만은 내 마음에 이렇게 오름이 들어와서 오름에 사로잡히게 되고 오름에 중독되면 내 인생이 불행해지고 내가 대적자가 된다. 그래서 내 인생이 다 망한다. 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옳다는 생각 가운데 고립되어져서 서운한 마음과 섭섭한 마음만 갖는 거예요. 서운하다. 섭섭하다. 아니, 내 누이 동생 이렇게 처량하게 지내는데 매일같이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보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서 왜 이 일을 처리를 안 하냐? 저 암논을 왜 처벌을 안 하냐? 매일같이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이 처량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암논이 다말을 욕을 보였으니까요. 다윗 왕을 봐도 거기에 대한 뭔 조치를 취하는 것도 없고 내 동생만 억울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 압살롬의 마음에 오름을 받아들이고 오름이 그 마음에 자리를 잡고 오름에 사로잡혀서 오름에 끌려다니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중독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압살롬의 마음에 다른 거 안 보이고 다윗이 암논을 처벌을 안 하네. 그러면 나라도 처벌을 해야 되겠다. 그냥 죽일 순 없고 계획을 합니다.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아무 이야기 안 하고 있다가 이 압살롬이 결국은 이제 암논을 양털 깎는 날에 이 양털 깎는 날은 이스라엘의 추수하는 날과 같고 잔치날 같기 때문에 초청해서 암논을 죽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삶을 사냐면 다윗은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 전체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 다윗의 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옳은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그 옳음을 제해주는 일을 해요. 압살롬이 마음을 닫고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닫고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옳음이 제하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뭘 모르냐면은 암논은 결국 여기서 이 옳은 마음 하나가 이게 제해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대적이 된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옳다는 그 생각 하나밖에 안 갖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 자신은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 마음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도 이 옳음을 넣어주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게 얼마나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월남전 때 미군이 고엽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식물을 숲이 우거져 있으니까 배토공이 자꾸 나타나 게릴라전을 벌리니까 고엽제를 뿌렸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그런 부작용을 가져주는지를 몰랐습니다. 고엽제 피해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평생을 고통하는 거예요. 그 고엽제가 뭔지를 모르고 사람들은 비행기에서 그걸 뿌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고엽제를 맞은 거예요. 뭐 당장 괜찮으니까 말입니다. 심지어 더 옛날에는 이 방사능이나 방사선에 대해서 사람들은 경각심이 없었기 때문에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자폭탄 시험할 때 보면 낙진이 떨어지는데 그냥 군인들이 판초 위 덮고 낙진 떨어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 툴툴 털고 그냥 나와요, 보면은요. 원자폭탄 실험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방사능 이제 물질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오름이 하나 자리를 잡을 때 이게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가져주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르니까 그냥 옳다는 생각을 넣어두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에게 오름을 넣어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오름이든지 내 마음에 오름이 잡으면 오름이 자리를 잡으면 이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른 말로 옳은 사람은 없으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어떻게 내가 옳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옳은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으며 항상 악할 뿐인 것이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인간이 옳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건 어떤 종류의 옳음이든지 간에 내 마음에 옳음이 들어올 때 옳은 생각이 들어올 때 이거 사단으로 말미암아 온 거야.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나를 이 교회에 대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옳음을 넣어주는 거야. 내가 이거 안 버리면 내가 이 옳음에 사로잡히고 이 오름이 나를 끌고 가는 그 시점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옳다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같지만은 결국에는 이 오름이 나를 끌어서 교회를 대적하게 하고 복음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은 이 오름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니까 사람들한테 그냥 오름을 넣어줘요. 아무 사람에게나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오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 분한 사람, 사정 들어보고 아이고 참 안 됐네 오름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자, 성경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15장, 사무엘하 15장 1절.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럼 압살롬은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사람들에게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오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망하는 거예요. 자, 오름을 넣어주면 잠시 잠깐 후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은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이라는 인도자가 있고 압살롬이 반역해서 압살롬이라는 인도자가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복되고 행복한데 압살롬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오름만 가지고 대적이 되고 결국은 다 망하고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다 망하고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런 압살롬이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이 오름을 오히려 부추기는 거예요.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왕께서 네 송사들을 사람을 세우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압살롬은 뭐라 해? 내가 공의를 베풀길 원하노라. 누구든지 송사할 일이 있어 재판하러 내게 오는 자에 내가 공의를 베풀게 해요. 공정하게 내가 판결하기로 한다. 아니 오름을 넣어주는데 무슨 공정하게 재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래 그건 네가 잘했네 하고 할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야 이 더러운 인간아 네가 그런 악한 마음과 네가 그런 더러운 마음 갖고 네가 그런 더러운 짓 한 인간이 네가 뭐가 오라 만 가지 네가 악을 행했으면서 사람 앞에서 네가 사람들이 모른다고 네 마음 중심을 모른다고 네가 옳은 마음 하나 가지고 옳다고 주장을 해? 하나님 앞에 가서 옳은 게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공의를 베풀길 원한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내가 판결을 해줄게. 아니 오름을 넣어놓고 무슨 공의예요? 공의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보면은 하나님과 가까운 다윗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 오름을 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오른 마음을 가진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도 다윗은 오히려 그 사람들 마음에 오름을 빼내면서 서로 연합하게 만들고 연락하고 상합하게 만들면서 나라를 복된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압살롬이 잘못된 인도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오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참된 인도자는 오름을 제하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된 인도자 다윗이 어떻게 오름을 제하는지 사무엘상 30절 말씀, 30장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22절. 사무엘 상입니다. 22절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루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니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모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자, 이것이 이제 다윗이 사람들의 마음에 오름을 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오름을 넣어주는 일을 했고 다윗은 오름을 제하는 일을 한 거예요. 어느 소리가 듣기 좋을까요? 어느 소리가 듣기 좋을까요? 압살롬의 소리가 듣기 좋은 거예요. 네 일이 옳고 바르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소리 듣기 좋은 거예요. 누가 봐도 전쟁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분깃을 차지하는 게 당연하고 부솔 시내를 건너지 아니하고 머물렀던 사람들 처자식만 주워 떠나게 하자는 거예요. 전쟁에 올라가지도 않았고 목숨 걸고 싸우지도 않았는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윗이 하나님 세계 안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왜?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니라. 자, 여기서 다윗은 야, 그거 너희들이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인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건데 너희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너희가 잘해서 얻은 것처럼 그 분깃을 너희가 차지하려고 하느냐. 똑같이 나누어라. 여러분, 다윗은 여기서 이 전쟁이 너희들 실력과 너희들 수고와 너희 힘으로 된 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과 그 다음 이들 마음에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오름을 제하게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오름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름을 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압살롬은 사람들 마음에 하나하나 오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오름은 사람들의 마음에 압살롬이 오름을 넣어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그냥 네가 옳고 바르다 이렇게 해서 오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오름이 자리를 잡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15장, 사무엘 하 15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십시오. 5절,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오름을 넣어주고 오름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압살롬이 지극히 인간적이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가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야, 다윗은 너무 권위적이야. 다윗은 무조건 마음 꺾으라고 해. 압살롬이 사람들에게 친절히 하면서 인간적으로 잘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오름이 잘 심기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그냥 네가 옳고 바르다 판결만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인간적으로 위해주고 인간적으로 똘똘 뭉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를 4년을 압살롬이 그렇게 딱 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한두 번 억울한 일 만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다 억울한 일 있고 원통한 일 있고. 그래서 그래서 누구나 한번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가서 다윗에게 가면 무조건 꺾으라고 하고 있고 압살롬에게 가니까 진짜 자세히 들어보고 진짜 공의를 베푸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일이 옳고 바르다. 그거 너무 했네. 그 사람 잘못했네. 순인간적으로 사람들 마음에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마음에 오름이 딱 심겨지면서 4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대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의 마음에 처음 내 마음에 옳은 생각이 들어질 때 내가 이 교회를 대적할 거라고 그렇게까지는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옳다는 생각만 갖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옳음 하나를 받아들이면 그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마약을 하는 것과 같이 나중에는 마약에 사로잡혀서 마약에 중독되어서 마약에 끌려다니듯이 오름에 사로잡혀서 오름에 중독되어지고 오름에 끌려다닐 거라는 거예요. 그냥 옳다는 생각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 가면 압살롬이 반역하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다윗의 나라에서 반역을 한다. 다윗이 하나님의 종인 걸 알고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아는데 다윗을 반역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처럼 여겨지지만은 그러나 오름이 들어간 사람의 마음에서는 전부 다 다윗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가 옳다는 생각 하나 들면 야, 이건 마약과 같은 거다. 여기에 중독되면 나 망한다 이거. 여러분이 만약에 마약을 보면 아, 이게 마약이라는 거다. 오, 이게 마약이야? 그럼 내가 마약 한번 해보면 좋겠네. 나 마약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 생각 가질까요? 경계하겠죠. 야, 이게 무서운 마약이구나. 그냥 하얀 가루처럼 보이는데 이게 무서운 마약이구나. 자, 이걸 했다가는 정말 폐가 망신하겠구나. 이 생각 갖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가 옳다는 생각 하나 들면 이게 여러분 마음에 자리를 잡아버리면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에 자리를 잡아서 나중에는 오름에 사로잡히게 돼 있고 나중에는 중독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마약에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알코올에 중독되면 처음에는 내가 술을 술잔에 술을 따라 술을 마시지만은 나중에 알코올에 중독되면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밤새도록이라도 끌려다니고 날마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사단이 오름을 넣어줄 때, 야, 이건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만, 야, 이게 표범 새끼하고 같은 거구나. 이게 마음의 자리를 잡고, 이게 커지면, 이게 나를 망하게 한다. 표범 새끼가 아이를 잡아먹는 것처럼, 야, 오른 마음, 작은 마음 하나 들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나를 망하게 한다. 이게 나를 불행하게 한다. 그 표범 새끼 당장 죽이든지 갖다 버리라고 하는 추장말처럼 내 마음에 옳은 마음이 들면 야, 이 마음 그냥 두면 내가 망하는데 내가 이 마음 버리지 못하면 망한다. 이거 저주받는다. 내가 교회에 대적이 된다. 여러분 사람들은 압살롬이 옳음을 넣어줄 때 네 일이 옳고 바르다고 할 때 그냥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고 위해주는 사람 없는데 압살롬이 친절히 따뜻하게 인간적으로 위해주면서 네가 옳고 바르다고 하니까 압살롬이 좋았던 겁니다. 그게 반역이 될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그게 다윗을 대적하게 되고 이 나라에 혼란을 일으키고 결국은 반역자 다 망하는데 그 길을 갈 줄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안 갈래야 안 갈 수 없도록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여러분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믿으면 그 사람도 그냥 이런 옳은 생각 저런 옳은 생각 마음대로 받아들여요. 내가 이거 받아들이면 내가 여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른 것 안 보이고 무조건 옳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걸 생각질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이 압살롬의 마음에 다윗을 향하여 마음을 하나 닫았던 것이 오름 때문이었는데 마음을 나누고 교류를 했더라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압살롬의 마음 안에서 자꾸 오름이 자란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내가 옳다는 생각만 가졌지만은 여러분 이 압살롬의 마음에는 암논을 쳐 죽이고도 여전히 그 오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나서 물론 가인도 역시 처음에는 아벨을 죽이고 나서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했을 때 가인의 마음에 그 오름이 내려놨었던 거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교류를 하니까 내가 좋다 그럼 내가 땅의 효력을 제하겠다 네가 수고해서 소산을 얻은 줄 알아 내가 땅의 효력을 제할 테니까 네가 한번 농사 지어봐라 되는가 네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네가 수고하여도 땅이 다시는 내게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가인은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소산을 얻었는데 왜 하나님 내 거 안 받아주냐 오름에 가득히 잡혀 있었는데 하나님과 교류해보니까 오름이 내려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재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근데 압살롬은 암논을 죽여놓고도 다윗과 교류가 안 되니까 여전히 자기가 옳다는 마음 가지고 15장에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사람들의 마음에 오름을 넣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나 압살롬 마음에 처음부터 반역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압살롬이 자기를 세우려 했다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사람 많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잘해주면 자꾸 오름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자기 편에 서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야, 교회는 이런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 안 살펴줘. 교회는 이런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몰라라 해. 압살롬의 마음에 다윗이 못마땅한 거예요. 좀 받아주면 될 텐데 이런 사람들 좀 품어주면 될 텐데 다윗은 참된 인도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오름이 자리를 잡으면 다 불행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오름을 빼내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던 400인들 공을 세우고 왔는데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악하다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왜? 그들 마음에 그런 오름 딱 자리를 잡으면 전쟁에 올라갔던 400명이 오히려 불행해지는 거예요. 공을 세운 그들이 오히려 불행해지기 때문에 싸워줘야 되고 그 마음에 오름을 제해줘야 되는 거예요. 압살롬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기 잘난 줄 알고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닌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다윗의 마음에도 수없이 많은 울음을 제해야 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사울이 나 죽이려고 하냐.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울음이 제해지지 않았으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그건 다윗의 마음에 울음을 빼냈다는 거예요. 억울한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를 이렇게 자꾸 죽이려고 하냐.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세운 공이 얼마나 큰데 골리앗을 인하여 다 망할 뻔할 때 내가 가서 싸워서 골리앗을 물리쳤잖아. 이 나라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건재한데 얼마든지 울음을 가질 수 있는데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울음을 제하고 봤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사울을 제하는 걸 보면서 내가 정말 울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삶을 살길 정말 잘했구나. 다윗은 많은 세월 동안 어떻게 보면 이 압살롬보다도 더 억울하고 분한 일 많이 당하면서 다윗의 마음에 얻은 하나님이 있는데 압살롬은 그 아버지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배우려고 안 하는 거예요. 자기도 왕자로서 알 것 안다고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안다고 생각하고 사리 분별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나라를 이끌면 잘 이끌 것 같은 거예요. 저렇게 마음 아픈 사람,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 다 보살펴주면서 이 나라가 하나가 될 텐데 왜 다윗이 저렇게 하지? 다윗이 하는 일이 못마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만 4년 후에 반역을 해서 많은 백성이 이 압살롬에게 돌아왔고 압살롬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압살롬이 행복해졌습니까? 아이도벨이 행복해졌습니까? 누가 행복해졌냐는 거예요. 압살롬과 함께한 자들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아이도벨은 충분히 다윗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잡을 계획을 갖고 계략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고 후세의 모략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압살롬 그러고 나서 마음 못 꺾는 거예요. 전쟁에 패했을 때 다윗 앞에 돌아가면 되는데 문제는 다윗 앞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나라에 해를 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해를 못 끼쳐요. 왜? 이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이 잡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데 30년, 40년 걸렸는데 지금 어느 교회를 성장시켜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붙들 수밖에 없고 우리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없었던 그 역사들이 하나님이 우리 성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47절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여기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야 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죄사함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했습니다. 많은 나라에 오래전부터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이 회개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란 말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4차 전도여행은 죄수로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위해서 로마로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의 스페인, 그 스페인에 가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스페인까지는 가지 못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가 내일이라도 스페인을 가고 싶으면 스페인 가는 비행기 표 끊어서 가면 돼요. 지금이라도 마음먹으면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처럼 비행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처럼 비행기 노선이 많아져서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늘 같은 시대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역자님이 피지를 가고 키리바시를 가는데 아이고 막 키리바시 가는데 비행기 표값이 비싸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 거기서 거기 가는데 뭔 비행기 표값이 그래. 아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옛날에는 그 노선이 없었다고. 일주일에 한 번 막 이래 있으면은 거기까지 갔다 오기가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된 복음을 주셨고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선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로 말미암아서 모든 족속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좁은 대한민국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은 목사님 자주 10년 전에 20년 전에 전 세계에 우리 같은 이런 복음이 없다. 목사님은 20년 전에도 해외를 다니셨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목사님은 참된 복음이 있는가를 찾아보신 거예요. 미국에 가서도 한때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교회도 찾아가서 복음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디에도 복음을 가진 교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도 해외를 많이 다녀보면 여러분 전국에서 케냐는 아프리카의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들어간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의 길목이라 할 수 있는데 1,000명의 일반교회 목회자를 모아서 그 마음의 복음에 그런 흔적이라도 있는가 찾아봐도 그 흔적조차도 없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전파되었는가? 아니요. 흔적도 없는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갔는데 그래도 선교를 할 그런 교단 정도 되려면은 그런 교회 정도 되려면 개척교회에서 그렇게 못하잖아요. 복음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고 어떤 환난 풍파가 와도 다윗의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절대 오히려 정결케 해서 마음의 불신을 가지고 있고 마음에 삐딱한 사람 압살롬과 같이 오름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다윗과 다르게 사람들 마음에 오름을 넣어주고 있는 그런 압살롬을 제하고 아이도벨, 뛰어난 모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인데도 다윗은 아이도벨에게 묻지 않습니다. 아이도벨의 마음에도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좀 물어보면 될 텐데, 나한테 좀 맡겨주면 될 텐데. 다윗은 아이도벨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압살롬의 반역에 아이도벨이 함께 했는데 15장, 사무엘하 15장 뒷부분을 보십시오. 31절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여러분, 이 아이도벨이 있다고 하니까 다윗이 기도를 하는 게 특별히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요. 왜냐? 16장 23절 사무엘하 16장 23절 그때 아이도벨에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이게 압살롬의 이 아이도벨의 모략입니다. 자,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인데 다윗과 함께하는 동안 이 압살롬은, 이 아이도벨은 뛰어난 모략을 가지고 있지만은 별로 세움을 못 받고 별로 인정을 못 받아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 사무엘하 5장을 찾아보십시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8절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러바임 골짜기에 편만 앉으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여러분, 다윗이 아이도벨에게 물어가로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아이도벨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이도벨을 아이도벨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 다음 22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러바임 골짜기에 편만 앉으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아이도벨이 서운하고 섭섭한 거예요. 나한테 좀 물어보면 될 텐데, 내가 자기를 위하여 모략을 베풀 텐데 왜 나 안 믿나? 나한테 좀 맡겨주지. 그럼 아이도벨의 마음에 다윗이 나 안 믿구나. 다윗이 나 안 믿는데 내가 다윗과 함께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나 좀 믿어주면 될 텐데. 그리고 나한테 좀 맡겨주면 될 텐데. 근데 압살롬에게로 간 이유가 뭐냐면 압살롬은 아이도벨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주는 거예요. 모략군으로. 어리석죠. 압살롬이 아이도벨을 세워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폐해버리니까 압살롬이 후세의 모략을 택하는 거예요. 다윗의 친구, 후세의 모략을 택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여러분, 아이도벨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일지라도 뛰어난 모략을 가지고 뛰어난 지혜를 가졌지만은 그 마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다면은, 야, 우리 다윗 왕 정말 귀한 왕이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기대 두지 아니하고 사람 높이지 아니하고 참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근데 아이도벨은 워낙 자기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가 잘났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1985년도에 구원을 받았을 때 저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기 때문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86년도가 되니까 그 당시 구원받은 형제들이 별로 없었는데 너무 반가운 것이 86년도에 중학교 동창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온 거예요. 교회, 우리 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울산에서, 이제 울산 교회에서 만났는데 이 형제들은 서울에 이제 수도 전기 공고라고 특채로 이제 우수한 학생들 모집한, 저는 공부를 못해서 거기 갈 실력이 안 됐고, 그들은 특채로 이제 그 학교에 가서 졸업을 하고 이제 울산을 내려온 거예요. 중학교 동창인데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아, 이 형제들은 서울에 있으면서 바옥수 목사님 교회 다니면서 성경도 많이 알고 또 방학 때는 선교학교 수업하는데 청강도 하고 너무 신령한 형제들이었습니다. 저는 뭐 명함도 못 구해, 성경도 못 찾는 사람이고 그 형제를 따라다니면서 성경 찾아서 쫙 펴서 막 전도하는 거 보면 막 그게 막 신기할 정도였고, 그 형제들은 만 가지로 저보다 뛰어난 형제들이었고, 저는 거기에 비하면 아이고 저 형제는 교회 안에 붙어나 있겠나, 신앙이나 할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보면 잘난 형제들은 다 떠나가고 없고 그 중에 제일 못난 저는 남아서 신앙을 하고 복음 전도자가 돼 있고 복음을 위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도벨처럼 뛰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뛰어나고 잘난 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자기가 큰 자가 되고 뛰어나고 잘난 자가 되어버리면은 연합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연락하고 상합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옳은 마음이 하나 들어갔을 때 어느 누구도 그걸 빼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빼내주면 너무 복된 삶이 되고 너무 귀한 일꾼이 될 텐데 자기가 너무 커지고 너무 잘나버리니까 어느 누구도 그 마음에 들어있는 오름을 빼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름이 들어간 것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걸 빼내줄 사람이 없는 게 더 불행한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오름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이런저런 오름이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빼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커져 있고 자기가 높아져 있으면 어느 누구 말도 안 듣기 때문에 그걸 빼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마음의 오름을 빼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교회의 비밀도 모르고 교회의 승리도 모르고 학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불어버리는데 이 아이도벨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진들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도둑질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하나님이 불어버리는데. 오늘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 하나 높아지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 마음의 오름이 자리를 잡으면 아무도 빼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름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자체가, 처음에는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갖지만은 그게 마음의 자리를 잡고 그게 여러분을 사로잡아가면서 나중에는 오름에 끌려다니게 되어져요. 그리고 결국은 압살롬처럼 저렇게 오름에 사로잡혀서 대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도 불행해지고 그 누이 동생도 불행해지고 아이도벨도 불행해지고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 처음에는 좋았는데, 압살롬이 오름을 넣어줘가 좋았는데, 여러분 그 전쟁에서 패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으면 수많은 과부가 생겨나고 수많은 자식들이 아버지 없이 삶을 살아야 되는 그 불행이 온 가정에 다 미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오름이 들어올 때, 야, 이게 사무엘하 15장이구나. 압살롬이 오름을 넣어주는 것처럼 사단이 내 마음에 이 오름을 넣어주구나. 내가 이거 버리지 않으면 내 인생 전부를 이게 불행하게 만들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사람은 없다고. 다 악할 뿐이고 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이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이 어떻게 그 마음에 오름을 가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항상 악할 뿐인 인간인데 어찌 한 가지 오름을 가지고 옳다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건 사단이 압살롬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오름이고, 그 다음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에 친절히 해주고 인간적으로 잘해주지만은 그 오름을 넣어준 그것이 결국은 대적이 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적은 오름 하나라도 내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이건 사단이 넣어주는 거야. 사단이 이런 환경, 이런 형편,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들어서 내 마음에 오름을 넣어줘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내가 빼내지 않으면, 이거 제하지 않으면 내 인생 전부가 불행해진다고. 여러분 마음에 분명한 선을 꺾고 여러분 마음에 오름을 제하고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와서 다윗의 마음에 늘 오름을 제해주는 그 일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나라가 복되게 되었던 것처럼 내 인생도 다윗 밑에서 오름이 제해지지 않으면 내 인생 전부가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발견하고 교회 안에 또 종의 인도를 받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오름을 제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